이전 함께 상고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 들어 이르시되 칼을 갈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의 성령님, 오늘도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둔감한 지각을 날카롭게 하시고 우리의 둔탁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주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자 하는 마음과 그 말씀을 실제로 삶으로 실행할 수 있는 의지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시고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성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예수께서 잡히시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잡히시는 과정을 매우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말고라는 사람의 이름이나 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은 본문들도 있는데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누가 대제사장의 귀를 잘랐는지 또 그 귀가 잘린 바 된 그 종의 이름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희대 사기꾼이나 많은 생명을 죽인 연쇄 살인범이었다면 복음서 기자가 이 일을 이처럼 세세하게 기록으로 남겨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복음서 기자가 이런 기록들을 세세하게 남겨둔 이유는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이심에도 우리 대신 종교 지도자들과 세속 지도자들에게 넘겨주셔서 죄값을 치르는 구속사역을 감당하실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의 신문의 과정에 나타나고 있는 바대로 예수님에게 어떤 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으로 정죄당하여 죽으시기 위해서는 옳고 정당한 방법으로서는 죽으실 수 없었고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때 가장 불의한 방법으로 넘겨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폭력배들조차도 가장 더럽고 추악한 일이라고 여기는 배신에 의해서 주님은 죄인들에게 넘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이루어진 일로서 사탄이 예수님을 팔 생각을 유다에게 집어넣음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유다로서는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지목당해서 예수님을 파는 악역을 담당해야만 되었는가? 그리하여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왜 내 이름이 오르내리도록 했는가? 이런 항변을 하고 싶겠지만 그러나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과 또 그 다음에 사탄의 속임을 통해서 되어진 일이기도 하지만 100% 또한 가로유다의 의지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어떤 죄인도 결코 핑계될 수 없다는 사실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 하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일에 결코 수동적이지 않고 자발적이었다, 매우 능동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께서 배신과 음모에서 희생된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자발적으로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 사실은 예수께서 가지고 계셨던 두 가지 능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사절에 밝히고 있는 바대로 예수님은 자신이 당할 일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자신이 공공에 처하게 될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알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모릅니다. 엊그제 한국 대표팀이 카타르하고 축구를 했는데 제가 새벽기도 때문에 다 못 보고 한 20분 핸드폰을 좀 보다가 그냥 잤어요. 자다가 한 3시 반 정도 깼습니다. 경기 결과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1-0으로 패했어요. 기분이 나빠가지고 잠이 오지 않는 거죠. 아마 많은 사람들은 한국이 이길 것이라고 보통 생각을 했습니다. 국민들 중에 카타르한테 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스포츠 토토를 하는데 대다수가 다 한국이 이길 것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제가 만약에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카타르가 이긴다. 거기에 내가 내 전 재산을 건다라고 했어서 제가 만약에 정말 거기다 돈을 집어넣었으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자리에 없겠죠, 그죠? 유럽 여행 갔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한치 앞을 모르는 사람인데 앞에 있을 일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이 갖고 있었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내가 근이라는 말씀을 듣고 로마 군대와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아랫사람들이 한순간 엎드려진 사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분이 전지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이유 없습니다. 들로산으로 놀러 다니시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재산 다 사용하여서 즐기시면 돼요.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까? 우리가 왜 주의를 지킵니까? 하나님 그분이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시고 모든 만사를 자신의 뜻대로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라고 말씀했죠.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실 뜻을 이미 밝히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억지로 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성부의 말씀에 순종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대개 조직신학에서 예수께서 죄값을 치르신 것은 소극적 순종, 그 다음에 율법의 의를 이루신 것은 적극적 순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소극적이라는 이 단어 자체는 별로 온당하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떤 순종을 하셨든지 간에 그 모든 순종은 다 적극적인 순종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우리 위해서 내어주실 뜻을 분명히 가지고 계셨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내용은 바로 이 자발성이 어떻게 가시화되었느냐, 어떻게 구체화되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런 사실은 주님께서 내가 그니라고 두 번씩이나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군대와 대장의 하속들이 보낸 사람들이 자신을 찾으러 왔을 때 물었죠. 본인이 먼저 물었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내가 그니라고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러자 자신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다 엎드러져 버렸어요. 만약에 주님께서 피하시려고 했다면 그 즉시 피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주님께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신 것이죠. 다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입니다. 내가 바로 그라고 주님께서 연거푸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신 것이죠. 이처럼 주님은 자신을 죄인에게 넘기기 위해서 모든 상황들을 통제하고 만들어 가셨습니다. 만찬석상에 있었던 가루 유다에게 네가 가서 속히 네가 할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죠. 그리고 가루 유다도 알고 있는 감람산에 그 밤중에 제들만 데리고 기도하러 가시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자발적으로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가? 스토리로 말하지만 이런 스토리 진행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비록 이들에 의해서 잡히시고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이 일은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운명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결과라는 사실을 본문이 우리에게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성균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많은 사람을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신 바대로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몸을 넘겨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예수께서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알았더라고 하면 바로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믿었어야만 되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처형했던 이래 모든 일을 관장했던 백부장이 예수님을 죽이고 난 다음에 저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전 과정들을 그들은 다 살펴보지 못했지만 예수께서 고난당하시고 신문당하시고 죽으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또 한 사람이 믿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누구였습니까? 한편 강도였습니다. 무슨 신비한 표정이나 이적을 행했던 것이 아니죠. 우리가 볼 때는 가장 무기력해 보이는 상황. 어떤 능력도 신비한 마술도 행하지 못하는 죽은 나사로도 살리지 못하는 그저 묶여가지고 포승절에 묶여서 고난당하고 채찍을 당하고 아무 말도 못하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고도 예수를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가져다 줍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어지는 것 그럴 때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다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사라지지 않아도 근본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자발적으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주님을 영접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처음에 예수께서 내가 그니라는 그 말씀 앞에 그들은 그냥 엎드려지고 말았습니다. 신적 위험이 드러나고 말았죠. 그러나 이런 신적 위험을 느꼈더라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야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바꾸지 아니하시는 한 인간의 죄된 경향성은 한시적으로 억압을 당할 때 잠시 뒤, 뒤로 주춤 물러가기는 하지만 그 갖고 있는 죄된 본성을 행하도록 되어 있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얼마든지 바로 그 시점에 자신의 신성을 백일하에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사마리아 고을로 지나갈 때 세베대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자 뭐라고 제의했습니까?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서 저런 고을 사람들 다 멸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의했을 때 주님께서 꾸짖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초림 때는 구원조로 오셨다는 사실을 잘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이 심판조로 오시면 더 이상 우리에게 기회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오늘 변화되고 오늘 회심하고 오늘 거듭나고 오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참된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내가 그니라는 말씀 앞에 잠시 엎드려지긴 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죄성은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이게 죄인들의 본성이요 특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비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막 손들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적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신적인 위험 앞에 두려워할 수 있고 겸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과 새로운 마음을 주지 않는 한 신자로서의 삶은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무슨 기적이 나타나기를, 무슨 병고침이 일어나기를 구하는 것보다 내 이 돌같은 마음, 이 딱딱한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무기력한 예수님을 바라보고도 예수님을 믿었던 그 한편 강도처럼 나에게도 그런 믿음을 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잡히시는 과정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12절 이하를 보시면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군대와 천부장 그리고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그의 대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던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본문은 이런 과정 안에 일어났던 사건, 특별히 베드로가 행한 일과 베드로가 행한 일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다른 10명의 제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을 포함한 예수님 그분과 그 다음에 베드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이 상황을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대조되는 두 사람의 행동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죠? 요한 복음이죠? 복음이에요. 이 사건 자체가 복음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귀를 한번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신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넘기 위한 작업을 할 때는 물론 예수님을 포획하는 과정 안에서도 배신자답게 행동했습니다. 정말 배신자다워요. 18장 1절부터 11절을 읽어보시면 유다의 행동은 나타나 있지만 유다가 어떤 말을 했는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 일에 크게 기여한 존재가 누구냐? 가로 유다였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공간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랍비여 안녕하시옵나이까 라고 하면서 키스를 했죠.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표시였습니까? 바로 이자가 당신들이 잡아갈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한 사인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배신자답게 행동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포획할 때는 마치 안 그런 사람처럼 직접 나서지 않고 그러면서 복도들 편에 서 있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으로부터 3년 동안 가르침을 받은 한 제자의 모습이에요. 오늘 보면은 또 한 제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은 가루 유다라고 하는 한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 오늘 본문인 7절부터 11절은 베드로라고 하는 한 제자에 대해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과정에 매우 적극적으로 개입했습니다. 베드로는 평소 칼을 쓰는 무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따르는 예수님이 잡히시는 과정을 그저 두 손 놓고 바라볼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을 치려고 했습니다. 10절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증거하는 바대로 시몬 베드로가 이미 칼을 준비했다는 것은 이런 상황들을 예상하고 예수님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22장 38절을 보면 제자들이 갈릴리를 떠날 때 칼 두 자루를 준비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그 두 자루 중에 한 자루를 아마 베드로가 소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이처럼 자신의 생각과 결심을 실행에 옮긴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막아서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사도 베드로는 나서서 예수님이 잡히시는 것에 대해서 제지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다고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귀를 겨냥해서 잘랐는지 아니면 대제사장을 실제로 겨냥해서 죽이려고 칼을 휘둘렀는데 귀를 잘랐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이렇게 읽어볼 때 뉘앙스를 보면 대제사장을 죽이려고 했는데 실수로 대상의 종을 죽이려고 했는데 실수로 귀를 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본문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베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었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베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다음에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마도 대제사장의 종을 겨냥해서 칼을 휘두른 것으로 보이고 평소 칼을 잘 쓰지 못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귀를 베어버린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이런 베드로를 보고 너 정말 참 대단하다. 뭐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너 용기 하나만큼은 내가 정말 높이 산다. 다른 놈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그래도 너는 나서서 제지해주니 참 고맙다 라는 말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목숨을 불사하면서 칼을 휘두른 충성스러운 제자인 베드로에게 칭찬은커녕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음이 말했습니다. 이 말은요 좀 격한 표현이에요. 빨리 꽂으라 이런 뜻이에요. 왜 주님께서 자신을 지키고자 했던 베드로에게 이처럼 격렬한 말로 제지하였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는 주님께서 잡히시는 이 행동이 비겁해 보이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던 이 베드로가 오히려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스승에 대한 신의를 헌시작처럼 내버리고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넘긴 이 가롯 유다의 모습과 비교할 때 이 베드로의 이 모습은 정말 스승의 은혜를 아는 충성스러운 제자로서 마땅히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베드로는 자신의 장담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내가 주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라고 말한 바대로 베드로는 자신의 말을 실행에 옮겼다는 점에서 칭찬받아야 마땅한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의 반응은 이와 달랐습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칼을 꽂을 수 있는 칼집이 있어도 칼의 힘과 권세와 영향력은 언제 드러납니까? 칼집에서 뺄 때 드러나지요. 아무리 칼을 가지고 있어도 너 죽는다 죽는다 너 나한테 까불면 너 죽어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칼집에서 칼을 못 빼면 그건 용기 있는 자가 아니죠. 그런데 베드로는 칼집에서 칼을 빼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스승을 지키기 위해서 스승을 잡으려 했던 대장의 종을 배려고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빼어든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그냥 칼집에 꽂으라는 말이 아니라 칼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교훈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였으며 사도 요한은 이 스토리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려고 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어린아이들이나 배운 사람이나 상관없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그 문제 최선의 해결책이 무엇이죠? 무력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사실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하다 하다 안 되면요, 주먹이 나갑니다. 하다 하다 안 되면 전투기로 공습을 하는 거예요. 하다 하다 안 되면 군대를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평화를 말해도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평화협정은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왜 힘듭니까? 왜 우리가 북미 회담 여기에 끼어가지고 어림을 겪습니까? 만약에 우리나라가 미국과 같은 강대국이라면 이런 상황을 왜 미국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할까요? 우리 스스로 해결하죠. 사람들은 무력만이 인간 사회에서 재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믿기 때문에 약소국이나 강대국이나 모두가 다 군비 확장에 상당한 재정을 쏟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력이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피는 피를 부른다고 그러죠. 어떤 식으로든지 무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의하면 이런 교훈을 줬죠.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칼을 쓰면 칼로 망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께서 공간복음서에 나타나고 있는 바대로 열두 사단이나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얼마든지 그들을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서를 읽어보시면 열왕기하를 읽어보시면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18만 5천 명의 아수르의 군대가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기억할 때 얼마든지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알고 계셨고 얼마든지 상황을 유리한 바대로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는가? 그런 방법으로는 자신을 죄인에게 넘겨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죄인을 구원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베드로가 한 행동은 한민으로 바라볼 때는 칭찬받을 만한 행동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책망받아 마땅한 행동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세요. 교회가 왜 타락합니까? 가장 거룩해야 될 교회가 왜 타락하지요? 교회 안에 돈과 권세와 힘이 집중되면 반드시 타락하게 되는데 그것을 잘 보여주는 교훈이 중세 교회의 타락이죠. 땅도 있고 재산도 많고 권력자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교황이 황제를 임명도 하고 그러잖아요. 까불면 자리도 없애버려요.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타락하지요? 교회 안에 유력한 인사가 많지요. 법관도 있습니다. 검사도 있어요. 교수도 있고 의사도 있고 온갖 유사한 사람이 다 있죠. 그러다 보면 교회가 세상으로도 공격을 당하면 아, 쟤들 까불고 있네. 우리 교회 안에 부장판사가 몇인데 우리 교회 안에 구청장도 있고 우리 교회 안에 정부 요직을 두루거친 인사도 있는데 그러면서 그들에게 청탁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세상이 검을 들고 나올 때 우리도 무장해서 검으로 나가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옳은 방식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세상 권력과 힘으로 거스리려는 이들에 대해서 똑같이 받아치려고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오른밤을 딱 치면 어떻게 해요? 오른밤을 만약에 맞으면요. 그 다음에는 그냥 손만 나가는 게 아니죠. 발이 나갑니다. 짓밟아버리죠. 주님께서 어떻게 교훈했습니까? 오른밤을 맞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왼밤을 돌려대라 그랬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오른손잡이가 뺨을 때리면 어느 뺨을 맞습니까? 네? 오른밤을 때리면 딱 어디 왼밤을 맞죠, 그죠? 그런데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라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쳤다는 거예요? 손등을 이렇게 친 거예요. 이거는 아주 모욕적인 행동입니다. 너는 쉽게 말해서 맞을 가치도 없는 놈이야. 어? 자식, 이거죠. 이렇게 때린 것은 그래도 그를 고쳐놓으려고 때리는 것이고 이렇게 때리는 것은 너는 맞아도 인간 안 돼, 이놈아. 그냥 막 나가. 이런 모욕적인 행동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라 그래요? 왼밤을 돌려대라 그래요. 나중에 산상수원 뒤쪽으로 가면 뭐라고 말하죠? 아버지처럼 온전해져라 그래요.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의 수준이 그 정도입니다. 물론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적어도 그런 정도의 삶의 수준과 내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신자다. 이것이 세상으로 하여금 무장해제시키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 앞에서는 칼도 무의미합니다. 죽겠다는데. 그래 한번 죽여봐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베드로는 이런 경험들을 했고 실제로 베드로는 산상보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베드로전서에서 소아시아의 교회는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권면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러면서 산상보훈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깨닫는 율법의 제2용도만이 아니라 율법을 깨닫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신자답게 삶을 살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산상보훈은 하나님 나라의 대헌장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때까지만 해도 이런 신앙의 실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 때문에 칼을 칼집에 꽂으라는 책망을 받아야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세요. 너 왜 이렇게 잘못하느냐? 너 왜 이렇게 신자답게 행동하지 못하느냐? 이런 말로 책망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이런 연약한 제자들을 이해하셨고 또 그들을 지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순순히 내어주시면서 자신을 잡으려는 군인들과 대장들이 보낸 아랫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온 것은 나를 붙잡기 위함이니 내 제자들은 그냥 순순히 돌아가도록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스가랴서 읽어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죠? 목자를 잡으면 양이 어떻게 된다고요? 흩어진다 그랬죠, 그죠? 지금 그 말씀이 성취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예수께서 목자로서 잡히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잡히시는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자신이 잡혀서 죽임을 당하시는 상황 가운데서 자신과 함께 고난을 겪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이전에도 나타났습니다. 사실 앞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요한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의 장담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죽으신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까 부르듯 한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여 노니 네가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이처럼 행동만 하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제자들을 살리고자 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재판받으시고 죽으실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자신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에게 신적 권능을 드러내 보이시고 베드로가 말구의 귀를 치는 이 일에 개입하지 않으셨더라면 분명히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도 잡혀갔을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말구의 귀를 뵌 것은 오늘날 실정법으로 말하면 공무집행방해죄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사람을 내어보내주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난동을 부리고 하면 잡아갑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한다고 할 때 베드로가 칼을 지금 사용한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고 예수께서 신적 능력을 발휘하여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지 않았더라면 즉 근이라는 말씀 앞에 그들이 갑자기 엎드려지는 이런 경험들을 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도 잡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도 잡혔을 거예요. 그런데 왜 잡히지 않았는가? 예수께서 신적 능력을 잠시 드러내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그들이 순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다 도망을 갔다고 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런 배려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잡히지 않고 도망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자신이 다치고 상한다 할지라도 결코 자기 백성은 상하지 않도록 지키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허락하지 않는 한, 또 주께서 뜻하신 때가 이르지 않는 한 결코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은 신자를 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베드로는 어떻게 죽지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다 하는 사실은 거의 정설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통제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다 만들어 가셨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군대와 아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잡았지만 제자들은 잡지 못했던 이 일이 우리에게 주는 더 큰 위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넘겨진 바 되었죠. 왜 넘겨진 바 되었습니까?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자리에 대신 서 주시기 위해서 율법에 의해서 저주를 받기 위해서 넘겨지셨습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포획되신 것을 좀 비약해서 말하면 율법에 의해서 매인바 되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의 정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율법은 마지막 날 우리를 정죄하게 될 것이고 그 누구도 율법 앞에 설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로마서 3장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리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우리가 잡혀야 돼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잡혀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잡히시고 제자들은 도망쳤다. 그 사실을 왜 굳이 기록했을까? 본래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속박을 당해야 될 존재인데 주님께서 대신 잡히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제 아들을 갈 수 있도록 배려하신 것입니다. 율법이 정죄의 칼을 겨누고 여러분에게 네가 잘못한 대가를 네가 갚아야 된다라고 외치게 될 때 우리 주님은 큰 소리로 율법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율법을 향해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 불쌍한 영혼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저들이 져야 될 모든 죄짐은 내가 대신 질 것이다. 저들이 갚아야 될 죄값은 내가 대신 갚겠다. 그러니 저들은 가라. 저들은 가게 하라. 나를 결박하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무엇이 둘러쳐져 있습니까?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화염공과 스랍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문양이 나타나지요? 휘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휘장에 무슨 문양이 있어요? 스랍이 있잖아요. 휘장하는 뭡니까? 에덴 동산이에요. 생명의 동산입니다.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스랍이 딱 가로막고 있죠. 가로막고 있는 스랍을 해치고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대상이신 그리스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은혜를 힘입어서 에덴 동산 생명력에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라고 말씀한 것은 복음입니다. 그분은 잡히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잡히시면서도 저들은 가는 것을 용납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그니라고 말씀하면서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라고 말씀한 다음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언뜻 그냥 읽어버리면 여러분들이 습관대로 읽어버리면 이 말씀이 어떻게 읽힙니까? 구약 성경 어디에 예언되어 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응하게 되었다, 말씀의 성취였다라는 말씀처럼 읽어버릴 가능성이 있는데 잘 살펴보시면 그런 의미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만찬 석상에서 가롯 유다를 염두에 두시고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는 이 말씀은 시편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그런데 본문 9절에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물론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예수께서 앞서 하신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대상적 기도를 살펴봤는데 17장 8절을 보시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라고 말씀했죠. 그런 다음에 12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라고 강구했습니다. 여기서 말씀이 응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 드렸던 대제사장적 기도 이 말씀을 지금 가리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 대제사장적 기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요한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기록된 구약 성경이나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나 동일한 권위를 갖고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구약 성경과 같은 신적 권위를 갖고 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허락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나 아버지께서 맡기신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므로 주님께서 강구하신 그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주님의 의지가 얼마나 굳세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주님께서 이런 간구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이시라도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는 것은 피하고 싶은 것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이번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태어나기 때문에 끊어지는 고통을 경험할 수 없는 감각이 마비되어 있어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생명이신 그분으로부터 끊어진다는 게 뭔지 몰라요. 모르니까 죄짓고 살지요. 그 일이 얼마나 심한지를 안다면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로서 삶을 살겠습니까? 모르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한 본질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는 분이시죠. 한 본질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대가는 무엇입니까?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이죠. 그 끊어지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이때를 면하여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제가 마시겠습니다. 성에서 잔이라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장치입니까? 어떤 비유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정해주시거나 할당해 주시는 고난과 환란의 분량을 가리킵니다. 시편이나 이사야서 읽어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의미한지 남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진노의 의미함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그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 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것인지를 표현하되 바위가 깨어져 나간다. 진노가 불처럼 쏟아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진노를 누가 받으셨어요? 주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신명기 27장, 28장에 나타나고 있는 율법의 저주의 모든 내용들은 우리 주님께서 다 가져가신 것이고 거기에서 약속하고 있는 축복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넘겨주셨습니다. 바로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순간 이 모든 상들을 통제하시고 알고 계시고 그런 상황 얼마든지 하지 않으려고 하면 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지금 봉수 기자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지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다. 또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리라는 것을 몰랐던 것도 아니었고 그런 상황이 펼친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을 얼마든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능력도 있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능력을 죄인들에게 넘겨지는 일에 자발자로 사용했지 자기 증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능력과 권세를 갖고 있는 존재인지 너희들 한번 볼래? 그렇게 혼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엄연한 진노의 잔을 마시기로 작정하시면서 아마 이렇게 간구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 내 아버지여, 저는 누구보다 당신의 진노가 맹렬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 역시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에 당신의 심판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제게 맡기신 이들을 위하여 진노의 잔을 마시겠습니다. 그 진노의 잔에 압도당하지 않게 하시고 죽기까지 진노회잔을 마실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고 그 기도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고 천사들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무겁고 힘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무게를 생각할 때 이런 말씀을 가지고 죄의 무게를 달아야 돼요. 우리가 저주를 생각할 때 이런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가 어떤 무게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저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행하는 바대로 행하면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 예,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용서를 위해서 주님께서 겪으셨던 고통과 울림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해야 되고 이런 사실이 우리를 자극하고 이런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때 우리도 죄를 지어서 얻어 터질까 싶어서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고 이런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은혜로운 삶에 기초하여 마땅히 신자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율법 순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회에서 유수한 위치와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잘 될 수 있다. 그거 증명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 각 사람의 분량과 달란트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어떤 지위에 있든지 간에 세상의 힘이나 권세나 이성이나 거기에 농락당하지 않고 구원받은 신자로서 산상본의 말씀하고 있는 바 이런 삶에 열매를 풍성히 드러내도록 하는 그 일로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은 이것과 관계된 기도 제목이라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앞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세상에서 나아갈 때, 세상에 살 때 돈도 필요하고 무력도 필요하고 권세도 필요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힘 기르고 해가지고 세상과 맞설 수 있는 그런 사람 돼야 된다. 이렇게 부추기고 가르치잖아요. 그게 복음입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얼마든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들을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대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부께서 맡기신 일을 위해서 천사의 도움은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자신을 내어 맡기시던 것이죠.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다 된 밥에 재 뿌리듯이 자신을 넘겨줄 그 즈음에 마음이 바뀌셔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성자가 성부 앞에서 행해야 될 의무를 다 그냥 내팽개치고 그 순간 그냥 신적 권능을 사용하셨더라면 자기 백성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고난의 종으로서의 사명은 감당할 수 없었고 저와 여러분은 지옥 백성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에도 주님은 항상 성부의 뜻에 서셨고 마땅히 죽이기까지 순종하도록 자신을 추스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위로와 어떤 은혜를 받아낼 수 있습니까? 마땅히 우리가 잡혀야 되고 우리가 넘겨져야 되고 마땅히 우리가 정죄당해야만 되었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자신만 넘겨두시고 자신이 넘겨주심으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과 위로와 확신과 안식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제 아들을 다 돌려보내신 거죠. 이런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 그분의 배려, 그분의 친절, 그분의 사랑스러움, 그분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짧은 사건에 관한 기술이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의 위로와 복음의 확신 안에 늘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능력을 누가 알릴까라고 고백했던 모세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죄로 인한 진노의 대가가 얼마나 참혹하고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만이 그 사실을 알고 계셨고 우리 주님만이 그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유일한 은혜 언약의 중보자이셨기에 자신을 죄인들에게 넘겨주시기 위해서 충분한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사용해서 제압할 수 있지만 자발적으로 자신의 몸을 내우신 이 놀라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저희가 잘 살폈습니다. 이 말씀의 올바른 이해와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어떤 마음과 생각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효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발생되고 역사하여 참으로 세상은 검을 가지고 세상은 돈을 가지고 세상은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싸워보라고 덤벼들 때 똑같은 방식으로 싸우는 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신 방식대로 낮아지고 겸손한 방식으로 참으로 오른뺨을 칠 때 왼뺨을 돌려대는 방식으로 그렇게 그들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런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로서 우리의 인생을 살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또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남들처럼 그렇게 많은 것들을 갖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남들처럼 강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겉으로 바라볼 때는 참으로 가난하고 약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강하고 부유한 자라는 사실을 이런 삶의 내용을 통해서 잘 드러내어서 복음이 회방을 당하는 이런 시대 가운데 복음의 영광이 높임을 받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풍성일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